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탄절 북한 관광 상품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성탄절 북한 관광 상품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인 대동 여행사가 추진한 건데요. 하지만 상품 판매가 부진하자 결국 취소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지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성탄절 북한 관광 상품은 올해 처음 등장한 거라서 많은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 당국이 기독교 최대 명절인 성탄절과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허용했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었죠. 북한은 여행객 규모를 20명으로 제시했고 여행사 측은 북한에서 성탄절을 보낸 첫 외국인이 되라는 문구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했는데요. 하지만 신청자는 단 한 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0월 초까지만 해도 15명 정도가 이 상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인 관광객인 메릴 뉴먼 씨 억류 사건 등 이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여행객들이 북한 관광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 보겠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연일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일 현재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가치는 0.2% 상승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환시장 주변에서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통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안화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중국의 무역 흑자가 5년여 만에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중국이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정해서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비판해 왔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늘릴 가능성도 있는지요?
네, 중국 런민은행의 저우 샤오찬 은행장이 지난달 위안화의 환율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여건이 마련되면 외환시장의 개입을 중단하고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늘릴 수 있음을 어느 정도 내비친 발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앞으로 10년도 채 안 돼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중국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인 중국 칭화대학교 후안강 교수의 주장인데요. 이 후 교수는 최근 중국 국무원이 주최한 한 정책 토론회에서 2020년 전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미국의 최대 1.7배가량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난 100여 년간 지켜온 세계 경제 1위의 자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도록 하죠.
네, 아시아계가 미국의 최대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사 전문 업체인 닐슨은 2013년 아시아계 미국인 소비자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아시아계가 최근에 미국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계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고학력자들이며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또 기술적으로 지식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들의 연간 소득은 연간 10만 달러 이상으로 미국의 평균 가구 소득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소득 대비 지출도 아시아계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특히 아시아계는 문화, 가치관, 효율성에 의해서 상품을 구매하고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창고형 할인 매장을 즐겨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닐슨 측은 이런 추세라면 미국인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오는 2017년이면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학 졸업자들의 전공별 임금 수준이 발표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팀이 대학 졸업자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자료를 전공별로 분석했는데요. 이 석유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연봉 12만 달러로 가장 임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약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평균 10만 5천 달러, 이어서 수학과 컴퓨터 전공자, 우주공학자들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임금을 가장 적게 받고 있습니까?
네, 주로 인문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상담심리학 전공자의 평균 연봉이 2만 9천 달러로 최저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아동교육학, 신학, 사회복지학과 출신이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보도들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보죠.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줄여서 흔히 인플레라고도 합니다.
네,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나 상승을 해야지만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물가 수준은 많은 개별 상품의 가격을 산출한 물가 지수로 측정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동안의 기간에 몇 퍼센트 이상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다양한 외부 환경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개 연간 4 내지 5% 이상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계속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반면에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고요. 또 월급 생활자들에게는 불리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결국 서민들의 고충만이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주간경제뉴스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